새롭게 만나는 기독교, 상상력, 이성, 신앙의 종교. 인간이라면 누구나 현재의 삶에 뭔가 결핍을 느끼고 이를 넘어선 더욱더 충실하고 풍성한 삶을 꿈꿔봤을 것이다. 삶의 불완전성에 대한 자각과 온전함을 향한 동경이 인간 마음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인류의 역사나 종교, 철학, 문학 등이 증언한다. 이 초월의 욕망에 대해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을 시도해왔다. 종교적 명상을 통한 깨달음, 이상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변, 기존의 삶을 극복하려는 실존적 결단, 사후세계에 대한 신앙, 이런 생각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체에 이르기까지 그 이해는 실로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레즈 파스칼은 인간이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한 구멍을 채우려는 존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 즉 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다른 무엇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를 허락한 신은 어떤 존재일까?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그 신은 자신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존재다. 하지만 죄로 신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생겨 인간 삶에 소외가 생겼다. 그 이후 인간은 마음 깊은 데서 피어오르는 허물을 달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했다. 어떻게 해도 잘 제어되지 않고 날뛰던 욕망은 궁극적으로 존재의 근원인 신 안에서만 인식을 찾을 수 있다. 기독교는 이러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즉 인간이 된 하나님 아들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큰 난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적 인물이 되어 1세기 팔레스타인에 약 30년 동안만 살았다는 사실에 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점 같은 사건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어려운 질문을 떠안고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된 루이스 역시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사건이 자기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문 신학자가 아닌 루이스는 이 문제에 대해 비전통적이지만 기울일 만한 설명을 제시했다. 루이스가 볼 때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 역사는 하나님의 인류를 특별히 준비시켰던 기간이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 전부터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신화와 양심과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셨다. 인류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신의 죽음과 재생에 대한 신화, 옳고 그름을 성찰할 수 있는 이성의 분별력,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방황하던 인간을 인도하셨다. 눈썰미 있는 독자라면 피조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방식이 루이스가 자신의 회신 과정을 돌아보며 강조했던 상상력, 이성, 신앙과 상응 관계에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진리를 희미하게 비춰주던 신화, 양심, 이스라엘 역사의 역할이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2부에서는 이 세 중심 개념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루이스의 신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4장 이성과 도덕법. 철학자 임마뉴엘 칸트는 도덕 철학에 관한 실천 이성 비판을 끝맺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의 통찰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인간 이성은 천체로 대표되는 자연 법칙을 분석하는 것과 양심으로 상징되는 도덕 법칙을 성찰하는 것, 이 두 문제에 집중한다. 그런데 도덕에 대한 이성적 성찰과 자연 법칙에 대한 합리적 분석은 어떻게 다를까? 인간의 이성이 자연은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초자연적 영역의 신비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유한히 무한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역설이 가능할까? 종교적 가르침은 이성의 영역과 구분되는 신앙주의의 산물인가? 양심 그리고 옳고 그름.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두 통로로 하나님의 두 책 개념을 제시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을 사용하신다. 사실 초기 교부 때부터 자연은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원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자연의 책을 인간이 올바로 해석할 경우 물리세계를 넘어 영적 진리로 부분적으로 남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마치 위대한 작품의 예술가의 개성과 흔적이 뚜렷이 남듯 피조물로서 자연도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상징적 혹은 유비적으로 내포한다. 자연의 질서를 통해 신의 존재나 활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연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했고 조화와 법칙 속에서 운행되는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내는 인간 이성의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루이스도 우주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표할지라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는 실천이성, 즉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 능력에서 시작하곤 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우주에서부터 논증을 시작하면 창조적 개념에는 돈달하겠지만 인간의 친구가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인격적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다. 둘째, 루이스가 볼 때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에 있기에 기독교 변증은 인간의 죄의식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물리적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식과 관련된 양심 혹은 도덕법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다.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국영방송 BBC의 종교 담당 존 웰치 박사가 현대문학을 통해 기독교를 설명하는 강연을 의뢰하자 루이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현대문학이라는 주제는 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법 혹은 객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와 용서를 선포하면서 청자가 자연법을 이미 알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했음을 깨닫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이런 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변증학이 너무나 멀리 떨어진 무대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변증학의 첫 단계는 죄책감을 창조하거나 되찾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대한 호소는 세계대전으로 인간과 문명의 진보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던 영국인들에게 즉각 반향을 일으켰고 루이스는 곧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중 변증가가 되었다. 1942년에서 44년 전시에 방송되었던 루이스의 BBC 라디오 강연은 세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세 권이 합쳐져 1952년 간행된 책이 20세기 대표 기독교 고전이자 루이스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 손꼽히는 순전한 기독교이다. 루이스는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저작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은 알고 있으리라 기대하는 기준에 기대어 행동하고 관계를 맺으며 대화를 주고받고 심지어 싸우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도 소매치기를 당하면 나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도 누군가 자기를 속이면 순간적으로 분노하지 않을까?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비인간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이처럼 사람을 해치는 일은 나쁘다.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등의 기본 윤리를 공유하지 않으면 공동체와 사회는 존속할 수 없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가 되고 만다. 루이스는 자신에게 닥친 일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본능 혹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직관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루이스는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세계 여러 문명권의 윤리적 가르침을 연구했고 그 결과 세부 사항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의무, 진실한 행동, 정의에 대한 추구, 관대함 등은 공통적 요소임을 발견했다. 그런 인류가 공유한 기본 도덕을 서양 윤리학 전통에 따라 자연법이라 부르거나 도덕 법칙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자 중국어, 도를 사용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자연법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를 규율하는 실정법을 지키며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간다. 하지만 실정법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것이 아니며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기도 어렵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기독교 문명에서 자행된 노예 매매, 미국과 남아공 등에서 일어난 흑백 차별 등은 모두가 실정법이 허용했던 정의롭지 못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실정법이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이 실정법의 올바른 해석과 잘못된 해석을 판별하는가? 실정법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견해 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법을 바꿀 수 있는가? 실정법의 한계는 실정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실정법 자체로는 제대로 답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성과 악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나 실정법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는 생각은 서양 윤리학사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존재를 유지하는 힘을 얻지만 유독 인간은 이성이라는 독특한 영적 특성을 부여받았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현상적 자연세계를 넘어 양심에 따라 도덕적 세계 질서의 일부로 살아가는 고귀한 운명을 지녔다.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가 기원전 441년에 쓴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름을 지키던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당한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양심의 소리에 헌신하다 결국 생매장당한 안티고네의 죽음은 이후 많은 사람의 도덕적 상상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소크라테스도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법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독배를 마심으로써 실정법을 넘어선 고귀한 가치를 보여주려 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권에서는 실정법이 규정하는 정의 이면에는 더 큰 권위를 가지는 정의가 있다는 사상이 발전하고 심화되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고대 지중해 문명권 혹은 소위 이교도의 윤리였던 자연법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서 상당히 빨리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 절대자에게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에 대한 강조는 복음이 유대 공동체를 넘어 헬레니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기독교에서 자연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가슴에 기록된 법, 있다는 바울의 편지다. 기독교가 지역과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유럽에서 보편적 종교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자연법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등 대표적 신학자의 중요한 윤리이론이 되었다. 물론 모든 신학자가 자연법을 옹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통은 종교 개혁자에게로 이어져 루터나 칼뱅의 신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듯 자연법은 수천 년간 서구 윤리 사상의 뼈대 역할을 해왔지만 근대 이후 유럽사에서는 자연법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치명적일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 법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생존의 법칙을 체득한 인간의 집단 본능으로 만들어졌고 노동률은 인간 본성에 심긴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주입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류학의 발전을 통해 종교와 문화마다 서로 다른 도덕 체계를 지니고 있음이 강조되었고 역사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윤리적 판단이 시대에 따라 달라짐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역사에서 반복되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실패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법의 존재 자체를 회의했다. 19세기 후반 의심의 해석학이 유행하면서 도덕을 대중 억압을 위한 지도층의 통치 도구로 보게 되자 도덕률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렸다. 결국 옳고 그름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른 주관적인 것, 초월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인간적인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형성되었다. 무신론자 시절 루이스도 이러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는 유럽 문명이 부딪혔던 이성의 위기, 윤리적 혼란, 기독교의 몰락을 서로 연관된 문제로 보았다. 이 복합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그는 실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연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현대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기독교가 필요함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자연법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현대인이 그 사랑을 되찾도록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다. 도덕의 한계에서 만나는 은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마주하고 루이스가 기독교 자연법 재생을 시도하긴 했지만 그가 당시 위기를 기독교 윤리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낙관론을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인류 진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기독교 윤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단순히 기독교 윤리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를 회의에 찬 시선으로 봤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탁월했지만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성육신의 가장 큰 목적은 죄 용서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늘 옳다고 생각한 자연법을 요약한 것이다. 루이스가 진단하기에 현대인이 자연법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윤리적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윤리적 다양성에 압도되는 것은 자연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덕과 신념의 차이를 혼돈하기 때문이다. 성과학에 반응하는 순수한 도덕적 직관이 있다면 특정 행위가 윤리적인지 판단하고 논증할 때 만들어지는 신념이 있다. 직관이란 증명이 불가능하기에 윤리적 공리라고 할 수 있고 이성은 공리를 가지고 무엇이 선한 판단과 행동이 될지 추론한다. 이처럼 윤리에는 직관과 추론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보편적 자연법과 이를 해석, 적용하는 구체적 윤리 규범을 동일시할 수 없다. 인류 역사에는 계속 논의하는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 만약 생명이 소중하다는 도덕적 직관이 보편적이라도 그 직관이 자동으로 평화주의라는 결론을 만들지는 않는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직관이 평화주의 신념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키려는 폭력이 허용돼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적절한 증거와 추론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같은 도덕적 직관을 가지고도 더 많은 생명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전쟁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생명은 소중하다는 직관과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문자적으로 일치시키고자 평화주의를 무조건 옹호하는 일은 독단적 교리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렇듯 신념은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 직관과 상충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직관에서 다른 신념이 도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연법을 따른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놓일 맥락과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다양한 관계와 권위의 망을 고려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일례로 직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루이스도 평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만약 시골길을 가는데 여우가 뛰어나왔고 그 뒤로 사냥꾼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야생동물을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여우가 도망친 방향을 솔직히 가르쳐줘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직관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직관이 동시에 작용한다. 또한 생존이 아니라 재미를 위한 사냥이라는 특별한 상황과 그 지역의 수련법이나 총기사연법 등의 권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루이스가 브레든 언덕에서 산책할 때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는 사냥꾼을 속였고 거짓말로 여우를 살렸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렇듯 자연법의 보편성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윤리적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수학과 도덕의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수학은 두 점이 있다면 둘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한 점을 중심으로 임의의 반경의 원을 그릴 수 있다와 같이 증명할 수 없는 공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공리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 계산 과정이 올바르면 누가 언제 어디서 풀건 다른 답이 나올 수 없다. 도덕도 직관이라는 증명할 수 없는 공리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과 추론 방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에서 수학적 확실성을 찾아서는 안 된다. 도덕적 확실성은 판단을 내리는 상황의 구체성에 언제나 묶여 있다. 이쯤 되면 루이스가 사용한 자연법은 도덕적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 답안지라기보다는 윤리적 성찰과 실천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 보여주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가 자연법의 옹호자이긴 하지만 그의 자연법 옹호가 스토아파나 중세 기독교의 자연법 교리를 되살리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연법의 중요성과 한계 모두를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딜레마는 기독교 변증을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직관이 있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 윤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불의와 폭력은 끊이지 않을까? 사람이 살면서 악한 죄도 없이 실수를 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윤리적 직관이나 논증 과정은 숨겨진 사욕, 자기 정당화, 정치적 야심, 경제적 이익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성은 선입견이 전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일치하기 어렵다. 즉 자연법은 무엇이 옳은지를 가리키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삶의 현장에 만연한 도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올바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도덕적 직관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내용이 공평함, 신뢰, 정직, 관용, 이타심 등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도덕적 현상 이면에는 우리들보다 선한 방향으로 끈기 있게 몰아가는 정신 혹은 인격을 닮은 힘 내지 지휘자 또는 안내자 같은 것이 있다. 이 지점에서 루이스는 자연법 배후에는 단순히 옳은 것들에 관한 모험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법을 만들고 이를 따르도록 호소하고 도와주는 인격적이면서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이 있다고 말한다. 도덕적 감각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직관이 있기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진다. 개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도덕적 세계 전체라는 맥락에서 보면 자연법 배후에 있는 인격적 존재와 자연법을 거스리는 개인의 관계는 뒤틀고 있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주할 때 피할 수 없었던 죄책감이 루이스에게는 보편적 자연법 앞에선 모든 인간의 비극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속사람은 그 법을 즐거워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인간은 공고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도덕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오히려 양심은 내가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자연법은 윤리적 주체인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보게 한다. 바울의 율법 이해라는 빛에서 자연법의 딜레마를 분석함으로써 루이스는 죄책감과 필연적 보편성을 논증한 셈이다. 저는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줄 사람을 절규하듯 찾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마찬가지로 루이스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도덕률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된 루이스의 논증은 결국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이른다. 가슴 이른 사람을 위한 복음. 자연법에 대한 호소는 루이스의 사상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자연법을 통해 자율적 자아라는 계몽주의적 인간론의 환상을 벗겨내고 은혜에 개방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독교라는 전혀 새로운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철학이나 종교라고 전적으로 잘못된 도덕관을 가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특수성은 누구나 알만한 윤리적 가르침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또 그러한 낭패감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데 있다. 둘째, 루이스는 혼란 속에 있던 유럽의 윤리적 상황 속에서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자 했다. 인간의 이성과 욕망은 자연적으로 무질서 상태에 있어서 인간은 법대로 혹은 도덕 교과서대로 살기 힘들다. 따라서 도덕 교육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존재인 인간이 실제에 적합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따라서 인간이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적절한 도덕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욕망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도덕 교육은 인간의 성품을 기르는 과정, 즉 욕망과 이성에 엇갈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둘을 조화시키는 몸과 마음의 수련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이성은 욕망을 설득시킬 충분한 매력이 없으며 욕망은 이성의 명령을 계속 따를 참을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육체적 존재인 인간이 이성과 욕망의 조화를 이루려면 이 둘을 매개해줄 감정의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감정은 1차적으로 내가 만들고 느끼기에 주관적이다. 하지만 자아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그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적절한 심리적 반응도 있다. 예를 들면 히말라야의 엄청난 산세를 보고 숭고함을 느꼈을 때 그 엄청난 감정을 개인의 심리가 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동네 작은 언덕을 볼 때와 달리 히말라야 앞에서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면 그 특별한 느낌은 히말라야의 비교 불가한 거대함이 불러일으킨 반응이다. 감정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기에 작은 언덕과 히말라야를 볼 때 느낌이 같다거나 언덕이 더 장엄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대상을 적절히 감상할 능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작은 언덕 앞에서 작은 언덕에 맞게 히말라야 앞에서 큰 산에 맞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감정이다. 마찬가지로 도덕교육은 대상에 마땅한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에 적합한 감정을 갖도록 하는 훈련이다. 이 시점에서 루이스는 도덕의 핵심 개념인 덕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전적 이론에 따라 사랑의 질서로 이해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많은 대상을 그 가치와 중요도에 맞게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질서다. 따라서 덕이란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대상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기를 멈추고 욕망의 훈련을 통해 대상이 주는 고유한 즐거움을 향유하는 성숙한 태도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덕은 특정 행동을 규범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은 인간의 필요와 욕망, 개인적 소망과 공동체적 책임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성품과 능력을 형성한다. 덕 윤리의 관점에서 루이스는 당시 영국의 윤리 담론을 주도하던 두 부류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도덕률 폐지론자들은 이성 혹은 욕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도덕이 아닌 인간 자체를 폐지할 위험에 빠진다. 이성의 명령과 욕망은 본성상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에 양자를 중지할 제3의 요인은 감정이 필요하다. 감정의 훈련 없이는 이성과 욕망 둘 중 하나가 인간을 주도하는 힘이 되어 인간성 자체가 파괴된다. 따라서 루이스는 당시 영국의 교육이 감정을 대상의 본질과 무관한 주관적 느낌이라 가르쳐서 훈련된 감정이 머물 가슴이 없는 사람을 양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둘째,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현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이들은 세계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성숙하는 윤리적 주체를 추구하지 않고 인간 편의와 취향에 맞게 세계를 개조함으로써 욕망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그 결과 기술 만능주의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오히려 자연에 정복당하기 쉬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품의 도야를 강조하는 루이스의 입장은 사회정치적 차원에 관한 언급이 없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는 루이스 사상의 약점으로 종종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루이스가 말한 가슴 있는 인간의 형성은 결국 개인이 속한 사회의 윤리적 생태계 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공정 무역이 옳지 않다는 신념을 갖더라도 저렴하고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희생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더 큰 공공선에서 기쁨을 찾는 훈련된 감정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공정무역에 참여하여 커피를 일률적으로 유통, 판매, 소비하는 공공체도 함께 형성돼야 한다. 한 개인이 직접 커피 원산지를 방문하고 원두를 수입 및 유통하며 그렇게 구한 원두를 로스팅해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친환경 세제로 설거지까지 하는 윤리적 소비를 하기란 몹시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교육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윤리적 신념을 만들고 이에 헌신할 뿐 아니라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안녕을 조율할 수 있는 윤리적 생태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킬 지혜 한 명을 목표로 한다. 선에 대한 아이 같은 믿음. 세계대전 발발, 냉전 체제의 도래, 서구문명 몰락, 반복되는 불황, 모더니즘 운동, 기독교 쇠퇴, 기술 만능주의 등 루이스가 살았던 시대는 기존의 가치와 윤리체계가 몹시 흔들리던 때였다. 그는 이런 쇠퇴를 마주하여 이성의 중요성을 변화하려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성이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폴 헐머가 지적했듯 루이스의 저작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만한 분명하고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법과 도덕교육에 헌신하는 루이스의 목소리에는 훈계나 설교하는 말투가 은근히 배어 있었다. 그의 강연과 저술은 대중의 마음을 얻었지만 지성계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루이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특히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 쓰인 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다. 루이스는 인간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고 도덕을 주관적 취향의 문제나 자유로운 창작으로 여길 때 올 파국을 경고했다.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성과 욕망을 중지할 감정을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인간의 삶에서 욕망 없는 이성은 공허하며 이성 없는 욕망은 맹목적이다. 도덕을 개인의 주관적 선택 혹은 사회적 합의로만 보게 되면 이성과 욕망의 엇박자를 조율하도록 성품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가 상실될 위험이 생긴다. 루이스는 그러다 객관적 도덕 가치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정치적 수사와 도덕적 선동, 미래에 대한 대안 없는 망상이 차지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객관적 가치에 대한 원생적이고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선이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라고 믿는 한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비전, 역동성, 창조성과 같은 자질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객관적 견해로 돌아간다면 덕, 지식, 부지런함, 노련함처럼 훨씬 유익한 자질을 지도자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비전을 사라고 비전을 판다고 사방에서 난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정당한 소득을 위해 일할 사람, 뇌물을 거절할 사람,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을 사람, 자기 일에 숙달한 사람이 아쉽습니다. 루이스가 바라는 이상적 인간은 일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일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윤리적 성취와 의로움에 도취되는 현상에서 인간을 구해내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은 세계를 바꿀 비전을 제시하거나 보편적인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과 신념에 따라 제한된 목표를 위해 조용히 힘쓴 사람들이었다. 거대 담론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자기 삶에 놓인 악의 문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역사를 바꿔왔고 앞으로도 바꿀 것이다.